다 같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목이 좀 진부하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하는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에 해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교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에는 사회가 너무나 교회를 멸시하기 때문에 차마 그들의 말을 듣기가 심히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할 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바울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바울은 성도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다 복음에 입각한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서 평생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선교사의 소명과 자신이 받은 교사로서의 사명과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다 행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설교와 가르침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크게 성장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한 것일까요? 바울의 우선권을 중시했기 때문에 성장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들의 교회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양새가 됐을 것입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성숙했겠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영적 성장은 매우 뒤떨어진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늘 해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한 말이에요. 성경의 원칙이 그런 것이다. 말씀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론의 구호가 아니고 사실 실상은 우리나라 교회가 말씀 원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물론 뭐 강단에서 성경 읽지 않는 교회가 없고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 우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을 할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해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대신에 공허한 빈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 비해서 사도 바울은 충실하게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시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나절로 들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뭐 반납 배워서 그거 뭐 다 뭐 하느냐, 머리만 커져서 뭐 하느냐 그래요. 예, 순종이 중요하지. 예,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커지는 것 조금도 나쁘지 않아요. 머리 커지는 것은 나쁘고 그냥 배 커지는 건 괜찮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배만 잔뜩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배에 기름이 너무 끼어놓으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재산이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오는 명공심이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꼭 뭐 우리가 뭐 무당집에 간다든지 세상의 어떤 철학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빈약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쏠리고 맙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또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서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좋은 것을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 종교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 복음을 깊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와서 이런 가르쳤고 이런 편지를 쓴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가진 그 본질적인 성격에서 이탈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데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집니다. 기껏해야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그것도 뭐 교회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뭐 교회 이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큰 희생이에요. 거기까지 뭐 헌금까지 하는데 고맙다고 해야죠. 가실 때 표창장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습관을 따라서 살고 교회는 하나의 엑스트라의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엄청난 분량의 축복들을 미스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1장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다 미스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상태는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느껴도 행동을 옮길 수가 없다. 그거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댁에서도 많이 하시겠지. I hope so. 교회에서도 많이 해야죠. I hope so. Are you?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뭐 복이 안 온다,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전심으로 노력했어요. 전심으로 힘써 애쓰며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수고하면서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라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작심이나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 에너지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였으며 대신학자였고 대선교사였고 대목사였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 같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따로 살 이유가 없고 따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 바울의 모범을 닮아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가 매일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내일의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마귀가 들끓고 있고 그들의 유혹과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피곤할 수 있고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뭐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됩니까? 한번 해서 안 되면 더 소리 큰 소리로 지르면 되나요? 마귀가 뭐 기먹이입니까? 소리만 지르면 죽기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뭐 마귀 보고 그러잖아. 나 자신있게 오히려 소리 질러야죠. 나를 나무라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종종 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사는 나의 자세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셈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발에 박힌 못을 다 뽑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있는 모든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냥저냥 사는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지옥에 가는 평가는 받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은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초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 생명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를 섬겼다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체험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 것을 다 주신다면은 그처럼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작용한다면 구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활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수고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교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염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옮기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인간의 활동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치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이 없으면 아주 비뚤어진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 게을러져 버려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다 책임지고 다 맡아주시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괜히 방해하면 안 돼. 난 가만히 있어야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이지 우리 할 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크리스천 삶이란 것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워야 돼요. 배웠으니 곧 너희가 힘쓰는 바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약 교회의 거룩한 삶을 대변하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생활과 다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1조 2조 3조가 있어서 그대로 행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문자적인 한계에서 끝입니다. 규정대로 행하면 끝이에요. 규정에 맞게 행했으면 그 이상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에 넘치는 풍성한 생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수준을 상회하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를 하고 힘쓸 때 방출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령한 에너지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노력할 때 힘써 애쓸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방법을 짐 파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들의 사고와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다. 성령은 우리가 움직여야 할 이유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행동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과 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강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고 힘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순종을 결단함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다. 모세도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여기서 누가 행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 했어요. 너희가 그 땅을 밟으라 했어요. 너희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나서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발로 걸어야 되고 내 발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내 손과 내 발로 가서 내가 무찌르고 쳐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손과 내 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거기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make sense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비상식적인 문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그랬던 교리로, 그랬던 가르침으로.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진실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실적인 질문이죠. 두 가지 갈래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바울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에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비방을 많이 받았죠. 그것도 근거가 없는 무고한 비방이었습니다. 그걸 많이 받고 그리고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넘겼어요. 좋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박해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래 참고, 모욕을 당하고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극도의 공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변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본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변명이지 자기 변호를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았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척 가난했죠. 그렇지만 무력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부요로 만족했습니다. 주 예수를 더 알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구타를 당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었고 강한 빛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손으로 대하고 육적인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로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 예수의 지혜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발생될 때에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권능으로, 동일한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신뢰를 드리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 할 테니까. 뭐 내일 모레 떠나는데 뭐 소소한 말 할 필요 있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잠시 섬기는 동안에 저는 오히려 섬김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들 계세요. 아주 가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줄 줄 아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이 삶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정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후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저 남이야 보건 말건 더운 날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는 분들도 봤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들을 안고 의인의 상한 심령을 체험하는 분들도 압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상에서 더구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이를 생각하고 문서 성교 헌금을 하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헌금이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헌금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요 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 왜 내가 그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매 순간마다 숨을 몰아쉬면서 목숨을 지탱해야 하는 그 가엾은 형제의 두 렙돈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돈은 내가 그 형제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그 돈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헌신이 부릴 듯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이 발현되고 있어요? 아니면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혹시 머물러 계신 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한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잘 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한때는 잘 달린 적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지금은 넘어져 계세요?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지쳐버렸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령의 터치가 없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닫혔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세상의 유혹을 받았든지 어땠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족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치고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넘어졌지만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달렸던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전능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에서 말하기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히브리서의 근문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로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손을 가지신 분이고 상한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실패와 좌절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습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다 갚아질 것입니다. 교회나 나 자신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 힘써 달리십시오. 넘어졌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지를 보시고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양털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왜 그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를 향해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를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견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깊고 깊은 사랑이 우리 모든 인격체 속에, 내 자아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모두에게, 내 전체에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터치가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